자,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네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설교 제목은 성령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 정할 때 시간 많이 드립니다. 대수시면은 설교 전체의 내용을 짧은 캐치프레이즈, 광고 문안을 만들 때 그 카피라이트가 애를 많이 쓰듯이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고민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이 성령님께서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을 걷어내지 아니하면 사도바울처럼 정말 그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가신 그 주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여셨을 때 대적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내 주님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그런 생애가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났지만 우리의 시력이 어떤 사람은 10m 앞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스키모족 같은 경우에는 100m 밖에 있는 물체가 뚜렷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시력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시력이 눈을 떴으나 앞에 있는 근 그리에 있는 것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라우디게아 교인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허용하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많이 간섭하시도록 허용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주님의 세계가 너무 크게 보여서 다른 어떠한 것 세상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의 부르심을 완주할 수 있었다. 오늘은 이 설교 시작을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일마다 듣는 익숙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떤 구절일까요? 매주일마다 1년 52주 있는데 거의 여러분 50번 이상 꼭 듣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이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가 축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이제 교통하심과 역사심과 이런 이제 다른 말을 더하기도 하지만 뼈대는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온 거죠. 이게 첫 번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 은혜 없이는 거듭남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출발점, 근거, 기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이 거듭남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뜨고 난 다음에 한 달 이상을 매일 눈물로 걸어다녔어요. 정말 문자적으로 매일이요. 밥 먹을 때도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아니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적 여정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에 흐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하심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본마다 다릅니다. 쉬운 성경에는 성령의 친교가,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성령의 사귐이,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는 성령의 교제가, 우리 개정 성경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사귐, 친교, 교제, 교통하심이 생생한 현실이 되기를 열망해서 사도는 그렇게 축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인격은 너희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인 동반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교통하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뜻은요, 파트너십이에요.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친교, 성령의 사귐, 성령의 교통하심 할 때 그 문자적 의미는 파트너십이다. 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지만 사업 파트너가 될 사람은 아주 친밀하게 잘 아는 사람으로 선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상의 비밀과 노하우를 공유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신뢰와 교류가 가능한 어떤 무리를 파트너로 정할 거예요. 이렇게 파트너가 된 사람을 다른 말로 이너서클, 내부자들이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정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감정들이 이 이너서클, 내부자들 가운데는 공유가 돼요.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파트너십이 이런 뜻이죠. 이거 잠시 생각해 볼까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가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아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열두 명이요.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견고히 진리를 수호하고 잘못된 가르침과 외부 세력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는 영적 기둥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열두 사도들끼리 하나님께서 주신 결속이 있습니다. 이너서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파트너십이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따로 세우셔서 뭔가에 맡기셨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열두 사도가 구성하고 있는 이 이너서클에 누가 합류할 수 있을까? 어떠한 친밀한 관계보다 더 친밀한 파트너십으로 결속되어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악명 높았던 한 사람, 다소 사람 사울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코이노니아, 이너서클에 악수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과는 내부 정보를 나누어도 된다 이 말. 바로 이 코이노니아, 전적 신뢰 가운데 엄밀한 내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이 코이노니아, 이너서클 교제권으로 환영하는 악수를 한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죠.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이너서클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킹덤, 영역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나누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하고 전적인 헌신이 있는 무언가에만 자기 마음을 나누죠. 이 나의 이너서클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 아니면 다른 그림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내부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분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분의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들든지 내가 그분이 계시는 어떤 차원에 들어가든지 사도 바울은 어쨌든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지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신적 사랑 모른 채 나의 존재 가치에 눈뜨지 못한 채 지냈을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파트너십이 없이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분의 은혜 느끼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령을 제외시키면 율법적인 종교 행위만 남아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업무로 여겨서 그래요. 예배가. 그런데 선생님께서 내 삶 가운데 파트너십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예배가 귀한 약속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지는 현상이 생겨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제가 왜 설교 제목을 파라클레토스,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뤄야 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말 보혜사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고 헬라어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라는 그 말의 원 헬라어 단어였고 그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돕는자, 변호사, 상담자, 안내자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를 일단 한번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원래 수천 년 전에 헬라어를 쓰던 그 로마 제국 앞에 그 제국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이제 헬라 제국의 대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문학 작품 다큐먼트 그걸 여기에 보면은 파라클레토스가 나와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하면 법정에서 누군가의 사건을 맡아서 변호하는 법률 소송 대리인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소송 당사자 옆에 바짝 붙어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거기에 표시하지 말고 두 번째 줄에 표시하세요.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우리가 이긴다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법률적 의미를 벗어나서 학생이나 견습생을 지도하고 코치하는 인도자를 파라클레토스라고 좀 더 광범위하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굽는 견습생이 있습니다.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겠죠. 그를 파라클레토스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다. 도자기를 구울 때 그 시간에 견습생인 그 제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라고 할 때 바로 근접거리에 있으면서 지켜보면서 선생님 이게 왜 색깔이 이게 안 나죠? 아, 그거는 말이야. 이거는 실패했으니까 깨버리고 다시 하는 게 좋겠어. 이 색깔이 나오면 이미 망친 거야. 옆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 진리를 주실 때 의미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담아내기를 원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이 두 단어의 결합, 이것을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뜻을 기억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파라라는 접두어와 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파라, 누군가의 바로 옆에 가까이, very close, 아주 가까이 있을 때 파라라고 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소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백성들과 대화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가까이 서 계실까? 무리가 이렇게 막 모여 있어요. 뒤에는 게네사렛 호수예요. 10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파라덴 림넨 게네사렛, 파라라는 전치사가 서 있어요. 이 파라는 전치사나 접두어로 쓰이는데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수와 어느 정도 떨어졌을까? 10m 떨어져 있을 때 여기 호숫가 파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5m 떨어져 있을 때도 파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무리가 몰려와서 할 때요, 밀어서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터치를 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호숫가 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갈 데가 없어요. 1m 50cm 정도 남았을 때를 파라라고 그럽니다. 파라 칼레오. 인간관계에서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보통 부부인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근접거리에서 오랫동안 교류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생각도 비슷해져요. 어떤 사람은 얼굴도 닮아간다고 그래요. 너무 가까이 많이 지내서. 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항상 아주 가까이 계신다.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그 구절을 보면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는 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터치하실 때 멀리 있어서 큰 소리로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복걸해야, 아주 간절히 구하고 막 이걸 복걸해야 고개를 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주님과 소원한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이 일주일 지나든지 아니면은 주님 앞에서 안회하고 언쟁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평화가 없는 상태 가운데 그것이 30분 지났다 할지라도요,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대로 고집을 피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지? 주님 하는 순간에 바로 거기 계신 거예요. 멀리 계시는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많이 멀어 떨어져서 그분을 찾기에 정말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주님 하는 순간 바로 옆에서 바로 기다렸던 것처럼 스탠바이 하고 계셨어요. 이게 파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라고 할 때 소리쳐서 이렇게 하는 의미보다도 부르심, 목적이 있어서 부르심, 이런 의미의 동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은 목적이 있잖아요. 의도, 계획이 있어서 수행해야 될 어사인먼트, 어떤 임무가 있어서 누군가를 부르잖아요. 그때 부르심,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바로 곁에 있도록 그분께서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임무가 있어서, 특정한 어사인먼트가 있어서 곁에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불러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장에 이제 출근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특정 부서에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 그 개인에게 맡겨진 업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job description 또는 job assignment라고 해요. 그가 그 회사에서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직장에서 그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부르실 때, 보내실 때 그분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가 있습니다. Job description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근접거리에서 정말 50cm도 안 되는 바로 그 근접거리에 늘상 계시도록 하되 그 옆에 계시는 스탠바이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Helpers.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주요 목적과 그분의 중요 임무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곁에서 스탠바이 한 상태로 24시간 7일 내내 제가 이 교회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는 것처럼 성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시고 그의 일을 그분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가는 그 순간까지 행하는 것, 완성하는 것, 그것이 내 양식처럼 나를 주장하는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다, 목적이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신자들의 삶 가운데 24시간 아주 근접거리에서 그들을 돕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짓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곳에 계세요. 내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계세요.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계세요. 내가 성숙한 결정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 계시고 미성숙한 결정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 계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돕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마음의 각도를 조금만 돌려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곳에 계시고 잠자리에 들 때 그곳에 계십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 운전대 잡은 내 손 바로 그곳에 계세요. 시장 보러 갈 때 그곳에 계시고 미용실에 가서 잡지를 픽업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짧은 그 시간이지만, 그 5분이지만, 그 10분이지만 그것을 성령님께 파트너십 관계로 내 마음을 이 5분의 시간, 내가 잡지를 픽업하는 이 5분의 시간, 10분의 시간을 그분께 고개를 돌려서 주님 할 때 그 환경이 달라져요. 영화 보러 갈 때도 성님께서 함께 계시고 오늘 교회에 올 때 성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이면 어디든지 성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임무를, 어떤 업무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을 돕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그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그분께로 향하기만 하는 순간 죄가 죄로 느껴집니다. 바로 50c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무시하면 여전히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내 삶이 진행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그분께서 그곳에 계세요. 기도를 도우십니다. 설교를 제가 마치기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협력하시는지 이 그림을 잠시 보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권면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커다란 어떤 피시탱크 어항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관리를 안 해서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병들거나 또 몇 마리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기들의 일부를 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컵을 가지고 어항 속으로 컵을 넣습니다. 내가 컵을 쥐고 이 물고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넣는 순간에 이 물고기들은 달아나요. 왼손으로 물고기들을 조금 조금씩 인도해서 컵이 있는 쪽으로 유도합니다. 컵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오른손으로 컵을 떠서 생수가 있는 바로 그 어항으로 옮기는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셔서 돌이키셔야 십자가 은혜가 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사울로 남아있을 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했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구속의 은혜가 진행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죄인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어떤 전도 책자나 복음 집회나 아니면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의 눈이 떠지면서 스님께서 나와 함께 지속적으로 나의 이너서클이 되어서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근데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동반자가 되도록 이 땅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느냐,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가는 모든 만남 가운데 그분을 환영하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사느냐, 그것을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거듭난 신자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러한 내 삶의 이너서클로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파트너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외부자로 주변인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버려둔 채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 그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예는 제가 하루 종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니까요.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가 무리한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 봅니까? 나는 교통법규 잘 지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상대방 차가 무례한 운전 행위를 하는 것, 나를 둘러싸고 오늘 내가 운전 시작한 지 10분 만에 당도한 어떤 내가 만난 환경이에요.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나의 파트너가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나의 운전대 바로 그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거나 환영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나를 돕도록 허용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반응합니다. 어떻게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게 함으로써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환경이 잘못된 운전자라고 하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가 나의 상태를 헝클어버리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는 거죠. 카멜레온 있습니다. 이 파충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변의 빛깔에 따라서 자기 몸 색깔을 바꾸기로 유명한 생물이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의 색깔을 바꿉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나에게 어떤 감정을 건드리면 내가 지금 기분 좋게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건드린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갑자기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환경에 색깔을 입힐 수가 없을까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색깔로 변하게 하듯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어요. 기분 좋은 전화예요. 아주 업됐다가 또 뒤에 카톡 열어보고 난 다음에 또 내려갔다가 운전자 만나서 안 좋은 경험을 하면서 또 5분간 얼굴이 상기되었다가 또 염려와 걱정으로 커피 마시면서 또 뭔가 잠시 잊었다가 업무에 복귀하면은 또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환경에 따라서 왜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지배를 받아야 하나요? 선생님께서 우리의 헬퍼가 되시는데 저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환경에 색깔을 입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고 분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로 온도계를 thermometer라고 해요. thermometer, 온도계. 자, 우리 지금 실내 내부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18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온도계가 18도를 가르쳐. 문 다 열고 또 막 나중에 우중충에 가서 비도 오고 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실내 온도가 한 8도쯤 되면은 그 온도계 thermometer에는 8도라고 내려가요. 근데 환경이 변하면 이 온도계는 18도에 있다가 8도로 내려간다. 그리고 1월달쯤 되면은 29도 여기 머물고요. 왔다 갔다 하죠.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thermostat이라는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이거는 온도계를 말씀드렸던 거고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달면 이 실내 온도가 여름이 되든지 겨울이 되든지 23도에 맞춰놓으면 어떻게 했든지 그 장치를 통해서 23도의 온도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역할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할 필요 없습니다. 성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도록 도움을 입도록 그분의 지혜 가운데, 그분의 어드바이스 가운데, 그분의 변호 가운데 도움을 입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님께 주신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분과 파트너십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셔드리십시오. 환영하시고 일마다 사건마다 만남마다 장소마다 아침 저녁 시간 불문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하고 마음을 토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잘 돕도록 성령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유지할 때 내 삶은 완성되어질 수가 있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온도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범사에 인정하고 구하고 그 도움을 요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친근히 다가가셔서 각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들의 헬퍼가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